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가 되죠. 이거 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고요. 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면 쉽게 수긍을 안 할걸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처음 나왔다고 칩시다. 교회 다닌 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 처음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면 여러분 저 반론 속으로 아닌데 이런 얘기 하나 해보세요. 누가 하실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이 땅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으냐. 자, 또 입장 바꿉시다. 처음 교회 나온 분이 저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답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천하부터 맥혀보면 안 됩니다. 공부 열심히 했는 어느 집사님이, 집사님, 이제 집에서든 이래, 구역에서든 모아놓고 좀 그 설명을 가르쳐. 그랬더니, 교재대로 하려면 할 수 있겠는데, 그 예상치 않은 질문이 나오는 게 무서워서 못 하겠대요. 자꾸 저 부딪혀보고 박쳐가고 다치기도 하고요. 나 다 잘 알 수 없다는 전제를 하고 하면 또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사랑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불행이 많으냐. 뭐라고 한마디로 답하기는 절대로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한마디는 해주고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셔요. 할 수 없다. 뭐 목소리 큰 사람이 능사가고 이럴 때 답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김 교수님 그만 저리 얌전해져 버린다. 여러 가지로 답변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 문제를 성경에서 그걸 어떻게 답을 하는지 가져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죄가 많은 불행이 많은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아니면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그 문제 하겠습니다 이러든지 뭐든지 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참으로 선한 세상이었었는데 사람의 범죄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불행해졌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세상이 이렇게 불행해져 버렸고 이 불행과 이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이 세상에 이 모든 불행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조만간 그런 또 다른 세상, 이 모든 불행이 사라진 세상이 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지금부터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배우자고 말을 하면 되겠죠. 세상이 왜 이렇게 불행입니까? 그럴 때 우리만 불행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픔을 동시에 겪었고 독생자까지 희생시켜서 이 불행해진 세상을 바로 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모든 불행이 사라진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면 요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도 못 믿겠다 간 사람 할 수 없죠만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것이,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서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중심 내용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만 불행이 아니고요. 이 불행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아픔을 겪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처음 온 사람이 그러면 왜 이런 일이 가면 또 뭐 있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툭 던질 만한 요소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잘 아는 성경 이야기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면 도저히 못할 짓을 한 게 있어요. 뭐죠? 전부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쁜 짓 안 하신 모양인데요. 하나님 나쁜 짓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아니 말 안 듣는다고 세상 사람들 다 실어버린 거 있잖아요. 뭐 당연한 일입니까? 되게 하나님 이해 잘하시는 분 모양인데 안 믿는 사람들 그 이해 못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 사람을 창조했다고 얘기하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 다 없애버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은 안 해도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퍽 떠오르는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건 잘 안 떠오르고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는 건 쉽게 떠오릅니다.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우리가 아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건 기억 잘 안 합니다. 대신에 한번 섭섭하게 한 거요. 그건 막 꽁하니 물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느냐 보다가는 이 인생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중에 불행한 일들만 기억을 하는데 가끔 이야기해보면 홍수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들을 그렇게 다 쓸어버릴 수 있느냐? 그게 무슨 사랑이 하나님이냐?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부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그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 있느냐를 설명을 시도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뭐 아까 우리 권사님 이야기했던 것 가지고 시작을 하면 사실은 다음 주에 제가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 정 권사님 질문했던 것 가지고 설명해 나가면 선악과 문제를 쭉 설명해 들어가면 답이 쉽게 풀이가 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강의는 해놔놓고 나중에 새신자들 가르칠 때 그까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기로 하대요. 그건 다음 주에 한번 짚어갈 요량으로 하고요. 오늘은 예를 들어서 심판, 노아 때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되어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대요. 어쨌든 사람이 그렇게 악해서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악해졌으면 하나님으로서는 제일 손쉬운 방법이요. 노아를 불러다가 100년,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배 만들게 해가 거기다가 모든 짐승들 다 태워가 실어가지고 1년 동안 홍수를 지나게 해가지고 이래 번식시키고 이러지 말고 이 인간들 도저히 하나님 못 견디겠다고 생각이 들면 쉬운 방법 뭐예요? 네? 말씀으로? 그럼요. 말씀으로 다 만들었으니 말씀으로 깨끗이 없애버리고 다시 한 말씀 더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두 말씀만 하면 되네. 그럼 새로 만들 수 있잖아요. 깨끗한 인간으로. 그럼 말 안 들으니까 말로 없애버리고 다시 말 잘 듣는 놈으로. 네. 예. 그거는 한마디로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녀가 여러 개다 보니까 말 듣는 놈 있고 안 듣는 놈 있으니까 안 듣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홍수로다가? 그거보다가 그냥 말로 싹 없애고 한마디로 다시 만들면 쉽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뭔가가 있죠. 그러니까 그 뭔가를 짚어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뜨고 못 보겠다 싶어서 전부 멸하기로 작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아가 왜 홍수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노아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성경은 노아가 물론 의인이라고 말합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요 그 알 수 있는 구절이 이런 게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더라라는 구절이 우리 말에는 없습니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 말은 번역을 할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킹 제임스 버전인가 NIV인가 둘 중에 하나가 아마 킹 제임스 버전이 싶은데요. 거기는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만 의역을 해가지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럽니다. 누구 때문에 살았단 얘기죠? 하나님 때문에 살았단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라는 건 뭐냐면 온 세상을 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노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눈빛 속에서요. 그래도 차마 멸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는 알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마저도 깨끗이 없앨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려면 누굴 살려야 되죠? 예? 노아를 살려요? 100% 답은 아닙니다. 100점 답은 아니에요. 누굴 살려야 되죠? 인간도 100점 아니에요. 아 참네. 답 다 할 줄 주고 하는데.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온 세상을 다 멸해버려야 될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군 살려야 되죠? 여자 하나는 살려야 되죠. 오늘 저 여자분들만 모였다고 제가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를 살려야 돼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여자를 하나 살려놓다 보니 그 다음에 또 누가 필요해진 거예요? 남자가 필요해진 겁니다. 이게 노아예요. 그러다 보니 그 자녀들도 필요했더라.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았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려놓아야 할 여자가 필요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요. 범죄해서 세상은 앞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가겠지만 이 세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통해서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이미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을 한꺼번에 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알았는가 하니까 노아가 알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인데 노아 측편에서 살펴보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싶어서 필요해서 찾을 때에 눈에 뜨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에 뜨였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노아의 식구가 온 세상을 멸하는 심판에서 살아남은 것은 순수하게 노아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야 하고 노아 편에서도 찾아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창조하시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맥을 이어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룰 때까지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노아 홍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화가 나셨는지를 우리는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건 뒤로 좀 미뤄둡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끝까지 인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분노를 사람들이 불러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을 통해서 다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속이 시원했을까요? 네? 아팠어요? 아팠다는 것이 성경에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 다 멸하고 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만 살리고 짐승들 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 중에는 중요한 게 요겁니다. 홍수가 몇 년도에 났고 며칠 동안 쏟아졌고 얼마 동안 살아났고 이건 잊어먹어도 됩니다. 다만 그렇게 무서운 매를 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나타나 있느냐를 보아야 한다. 이게 홍수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 얘기가 있나요? 예? 무지개 사건요? 무지개 사건 거의 정답입니다. 거의 정답입니다. 자, 찾아봅시다. 창세기 8장.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공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하려고 그러면 쑥스러워서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래 물었을 때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은 도대체 제가 고민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8장 21절을 보셔요. 그 무지개를 만드시는 그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 부분을 보셔요. 우리 생각에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완전히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니까 이제 이놈들 정신 차렸겠지. 앞으로 다시는 이런 못된 짓 안 할 거야. 그래서 심판 안 하신다고 그러죠? 아니라고요? 그건 뭐예요? 아니,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했는데 이제 다들 정신 차렸을 거야? 그래서 심판 안 해도 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심판 안 한다. 왜요? 아니, 어려서부터 악한데 왜 심판을 안 해요?
해봤자 또 그럴 거니까.
그렇죠. 해봤자 또 그럴 거니까 이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어려서부터 악한 놈인데 또 그런다고 또 심판하다가 잘못하면 씨도 안 남겠다 이 말이잖아요.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들었다가는 이거 씨도 안 남겠다. 그러니까 구제불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얘기를 하나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혼이 났으니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는 이런 짓 안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렇게 심판을 해도 이놈들은 또 그럴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마음인가 보세요. 저 집에 이런 아들 하나쯤 있어 보면 이 마음 절절히 깨달으실 터이지만 평생에 이런 아들 딸 없기 바랍니다만은요. 여러분 한번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이제 주변 사례나 이야기들을 좀 잘 저게 적응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전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은혜예요. 참 골 때리는 학교에서 이런 편 쓰면 안 되겠지만요. 눈에 딱 거슬린 놈 있어가지고 붙들었는데 감아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어요. 덩치도 나보다 크고요. 그래서 몽둥이를 딱 제쳐놓고는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는 저 매 맞아가지고는 인간 안 되겠네. 이랬더니 얘가 하는 소리가요. 예, 전 뭐 매 맞는 건 겁 안 납니다. 말로 하면 듣겠냐? 그러니 예, 말로 하면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걔는 나한테 매를 아무리 잘못해도 매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그 대신에 안 하기로 하고 하지 마라. 이러면 안 합니다. 얘는요, 지 평생에 잘못했을 때 말로만 대해주는 선생님을 처음 만난 겁니다.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요. 매 맞는 거는 급 안 납니다. 하는 아입니다. 그해 가을에요. 학교에 전교생이 운동장에 나가서 데모를 했습니다. 근데 뭐 아이들 다뤄야 하는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는 막 뒷전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게요. 1학년 그놈이 3학년들을 총동지를 해가지고 데모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말은 1학년이지만 실제로는 3학년이에요. 이게 굽고 쫓기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학년은 1학년인데 같이 노는 놈은 3학년이고 3학년에서도 대장질하는 놈이거든요. 제가 멀리서 보다니까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뒤로가 그랬습니다. 야, 말로 하자. 너가 요구사항은 그 내가 어떻게든지 학교에 다 전하겠다. 풀어라. 그러니까 데모가 풀렸습니다. 그때 같이 있던 선생님들이요. 참 기절할 뻔 했습니다. 저 좀 해난 게 뻘뻘이고 가더니만 싹 풀리더라. 저거 나와가지고 아무리 인상 쓰고 고함 질려도 꿈쩍도 안 하던 아들이요. 제가 아주 재밌었던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매를 들어 안 될 놈한테 자꾸 들면요. 결국 된다고요? 되는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게 인간이니 나 이제 손 다시는 대지 않겠다. 이게 뭡니까? 일종의 포기입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뭐 어떻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한때 포기했던 인간들입니다. 난 절대 아닌데 하시는 분 계셔요? 하나님이 포기한 인간을요, 신랑이 고쳐보려고 용을 용을 써보게 이게 됩니까? 하나님이 포기한 인간을 여러분들이 고쳐보겠다고 예를 써보면 그 고쳐집니까? 그냥 사셔요. 그게 여러분이 섭섭해 여길 게 아니고 하나님도 포기한 인간인데요, 뭐. 예? 네? 근데, 그, 권사님은 솔직히 해서 맞아요. 다른 분들은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게임들, 이게. 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식이요, 아무리 말썽지게 사도, 내 인자 니한테 매 안 든다. 나 졌다. 이런다고 포기합니까? 다른 방법을 찾죠. 다른 방법. 그래서 다시는 심판 안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각오를 달리하셔서 다른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내가 희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이 독생자를 의지해서 사람들을 바꾸어 놓을 작정을 하고 계셨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다시는 너희들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증거로 무지개가 뜨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8장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심판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읽으면서 이 구절 놓치고 지나가고 이 구절의 의미 생각 안 하고 지나간 사람 창세기 다 읽어도 헛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예측대로 또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사건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그럼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와봤더니 이 인간들이요, 탑을 높이 쌓는 겁니다. 쌓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면 우리는 이 바벨탑을 통해서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하늘로 도망가면 될 거 아니야. 거기 가면 살 거다. 이래가 탑을 쌓는 겁니다. 그게 물론 우리 이름을 내고 이런 말도 있지만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표현도 그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실지 모르면 그때는 이 탑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도망간다. 그래가 탑을 쌓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인간들이 내가 심판 안 한다 했는데 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 아는 체 하지 말고 모르는 체 하고 답변하셔요.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요거 어떻게 하면 요거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성질대로 해버리면요. 지진도 있고요. 아니면 한방 때려버리면, 땅을 들이 흔들어버리면, 까놓고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그럴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뭐죠? 언어의 혼란이죠. 언어를 혼란시켜가지고 사람들을 흩어버려요. 장점이 뭡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이 뭐예요? 아니면 이점이 뭐냐고요? 부지런히 저 따라다니면서 공부했는 사람들이 보자. 두 사람은 답을 알 것 같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한 번쯤은 분명히 했을 터인데 기억을 안 하시는 것은 설교 시간에 안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린 겁니다. 지진을 일으켜서 그냥 바벨탑을 주전차버리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언어를 혼란시켜서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점이 뭡니까? 사람이 아무도 안 다쳐요. 사람이 아무도 안 다쳐요. 일은 중지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나는데 사람이 안 죽어요. 왜 사람 안 죽게 합니까?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그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가슴 아프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징계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게 징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란시켜서 사람은 아무도 다치지 않게 흩어지게 만들어버리는 방법. 그 바벨탑 사건을 해결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심판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느냐가 잘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서도요. 우리는 언어의 혼란이라는 것이 뭐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서 감동이 적지만 여러분 이거 누가 생각해냈을까요? 말을 혼란시켜서 사람들을 일을 중지시키고 흩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누가 했을까요? 모세가요? 아니면 옛날에 이 성경을 기록한 어떤 인간이 그 생각을 해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좋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들의 말을 혼란시켜가지고 행동을 제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낸 사람이 조지 오웰이라는 20세기의 작가입니다. 20세기하고 창세기가 기록되던 시절하고는 약 한 3,500년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위대하다고 하는 작가가 겨우 말을 조작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작품 속에 그게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요. 언어를 조작함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 벌써 나와 있는데요. 조지 오웰이 어떤 분인지 혹 아셔요? 지사님 같으면 그 책 보셨을 텐데. 1984. 소설 중에 1984라는 거 혹 누가 보셨어요? 1984년에 안 보셨어요? 문화인 축에 들어가기 어려운데요. 1984라는 그 책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 책을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1984년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궁금한 사람. 이 책 사보세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많이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등장해가지고 오늘날 시사 용어에 흔하게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빅브라더. 빅브라더가 뭐예요? 신문 잘 안 보시네요. 신문을 읽으시면 신문 사설에 종종 빅브라더란 용어가 나옵니다. 쉬운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요. 큰 오빠. 일반적으로 번역하면 큰 형님. 중국 사람들 대형이라고 번역해요. 딱꺽 하는 거 있죠. 그 소설에서 그 용어를 썼습니다. 그게 일반화된 용어입니다. 지금은 전문 용어 사전에 빅브라더 다 나옵니다. 빅브라더 모르면 사설 못 읽어요. 그 책이 등장하는 사회가 이런 사회입니다. 온 세상은 평등하다. 모두가 형제다. 그 중에 큰 형님, 빅브라더가 있습니다. 이 빅브라더가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 언어 하나, 말 하나까지 다 감시합니다. 구석구석에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 사회를 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그려낸 거예요. 그 시절에 보니까 이게 북한 사회하고 너무나 닮았다.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빅브라더는 북한 사회의 김일성이와 닮았다. 그런데 이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그래서 북한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언하는 책이다. 이리 광고를 했으니 한국 사람 치고는요, 관심 있는 사람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데 그걸 안 봤었다면 정말 책을 안 보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아니, 사람이면서 안 봤다면 이 말이지.
네.
네. 그 소설에서 이 주인공이 맡은 역할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소설에서 이 주인공이 맡은 역할은요, 이 빅브라더의 통치 이념에 반하는 모든 용어를 모든 문헌에서 삭제하는 역할이 이 주인공의 역할입니다. 단어가 없어지고 말이 없어지면 생각도 바뀐다. 그런 생각이 그 소설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제가 책 선전하는 말은 주로 뻥이 심하다고 해서 안고 시킵니다. 아무리 기사도 제가 뻥이야 이래서 잘 안고 시키는 사람입니다. MC스퀘어 그렇게 선전을 해대도요, 내가 전단지 가져오는 쪽쪽 아예 단차 놔놓고 이 전단지에 어느 정도 뻥이 있는지 한번 봐라 하고 설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책 선전한다고 그렇게 쉽게 안고 시 넘어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이 책을 보세요. 그거 쭉 항목이 한 10대까지 쫙 나왔을 겁니다. 그 끝부분에 제가 꽂힌 겁니다. 어느 조작을 통해서 사람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이 있는 언어학도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명색이 전공이 언어학을 했거든요. 제가 고문구에 딱 꽂힌 겁니다. 아, 요것 봐라. 그래서 그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대단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초등학교 도덕책에 실렸고요. 도덕책에 실렸던 이 이야기가 유신 시절에 판금 조치됐습니다. 읽으면 안 되는 금지 도서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쓴 이야기가요. 그게 그 유명한, 이건 다 아실 겁니다. 동물농장. 웬만하면 초등학교 도덕책에서 보셨을걸요? 평화로운 농장에 돼지들이 떼들어와가지고 주인을 쫓아내버리고 돼지가 어흥 가고 있죠? 밤마다 닭이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가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대학 시절에 보니까 이게요, 금지, 그러니까 뭐죠 이거? 읽어서 안 되는 책에서 묶였어요, 이 책이. 거기에 돼지가 등장해서 선한 주인을 쫓아내고 밤마다 닭 팔아먹는 그 돼지 누굴 가리키는 얘기입니까? 박 대통령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니 유신 시절에 그 책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걸 누가 쓴 건가 하니까 영국의 작가가 쓴 겁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그 뭐라 그럴까요? 영국에서 유명한 작가 중에 들어갑니다. 20세기에. 이분이 또 묘하게 전제국가가 이런 국가일 수 있다고 상상력 속에서 작품을 하나 쓰는 겁니다. 써놔 놓고 난 다음에요, 제목을 뭘로 붙일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그 작품을 썼는 연도가 1948년입니다. 동물농장은 아마 1950년에 나왔는가 그런 걸로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1948년에 그 이야기를 써놔놓고 제목을 뭘로 붙일까 고민을 하다가 작은 제목을 이상하게 엉뚱하게 붙이나야 잘 팔려요. 48년 두 글자를 뒤집은 겁니다. 그래가 그 책 제목이 1984가 된 겁니다. 1948, 뭐 84년에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작가가 아무렇게나 붙이는 그 제목을 말이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뜨들어대면서 자관 1980년도 초반에 그 책이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제가 군에서 제대가 와서 다시 복직하고 몇 해 안 돼가 그 일이 있었거든요. 장황하게 이야기가 옆으로 샜습니다만은 나중에 그냥 참고만 하시되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언어를 삭제하거나 없애거나 조작함으로써 사람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처음으로 해낸 사람이 20세기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책 속에 언어를 혼란시킴으로 해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게 만들되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를 설명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홍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는 것이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고마 싹 새로 하면 안 될까? 새로 못하는 이유가 혹시나 또 여러분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 한번 해보실 수 없을까요? 여러분 집에 혹시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 있죠? 여보 그거 이리 하지 말고 이리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해도 평생 안 고쳐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냥 요래 바꾸면 금방 될 것 같은데 못 바꾸는 사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걸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요? 예? 그 왜 안 바꿔지냔 말이에요? 예? 생각이죠? 또? 이러면 또 내 요거도 모를 수 있는데, 한마디만 더 합시다. 아침에 우리 집사님 바쁘거든요. 더군다나 요즘 바쁜 이유는 시험하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 와가지고 아침 해먹고 뭐 해놔놓고 출근하려고 하면 사실 바빠요. 그래가 맨날 헐떡거리고 늦었다 하고 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한마디 합니다. 바쁘다 하지 말고 설거지 하지 말고 그냥 가면 될 거 아냐?
쉬고 빨리 길 가면 되지. 그게 안 되지.
근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아니 나도 설거지는 할 줄 아니까 놔두고 가면 내 알아서 해 놔놓을게. 그러면 해놓을까요? 안 해놓을까요? 그 꼭 좋게 말 안 하고 나쁘게만 자꾸 말한 거 이것도 병이라. 절반 정도는 그래놓고 하면 해놓습니다. 나도 막 되게 바빠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그냥 있는 수도 있지만 해놓는 날도 있다니까요. 그래 후닥닥거리다가 넣었다고 바쁘다고 후닥닥거리지 말고 그냥 하고 가면 될 낀데 아니 그냥 놔두고 가면 될 낀데 오늘 아침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깨끗하게 해놓고 갔어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어디 나가지고 자 부지런해가지고 일할 줄 압니까? 뭐랄 것 같아요? 성질이 들어가지고 깔끔뜬이라고 저러는 거지요. 아, 집구석 좀 더럽고 집구석 좀 어지러져 있으면 어때요? 내 아는 내 친구 부인 아는요 집에 있는 대로 다 퍼질러 놓고 살면 절대 안 치웁니다. 아니 그러게 놓고 살면 되는 사람도 있는데 꼭 요거는 여기 저거는 저리 지자리 해놔놓고 그래 해놓고 살아야 됩니까? 성질이랐어요. 그거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어질 놓고 살아 여도 그런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래 그럼 되지 이런 분도 있지만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와 그런데요. 성질이요. 좋은 말로 해서 깔끔했어요. 안 좋은 말로 해서 이제 밖에 나가지고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이러잖아요. 그 깔끔한 성미는 어쩔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새벽 기도 때 세수 안 하고 좀 나오면 어때요? 괜찮죠? 그러나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나 여기서도 만나면 이렇게 잘 들어받아 보는 게 취미고 재미인데요. 당당하게 이래 내 미는 얼굴도 있지만, 빽 돌리고 도망가는 얼굴도 있거든요. 아, 좀 얼굴에 이 해홈 어떤데? 뭐, 평소에 분장을 하더라도 새벽에, 뭐, 그냥.
새벽 기도 할 때 세수를 해요?
예? 네? 안 해요? 샤워까지 해야지. 저 오늘 큰일 났다, 이제. 목사님한테 일러 바치면, 이제. 도대체 겁도 안 내는 키. 제 얘기는 딴 게 아니고, 사람도요, 깔끔한 성미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깔끔 중에 제가 보기에 왕 깔끔은요? 깔끔 중에 왕 깔끔이 하나님이셔요. 그 깔끔을 우리가 왕 깔끔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디를 펴봐도 하나님은 깔끔하신 분이다. 이런 표현 없습니다. 그걸 성경은 저 다른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도 좋고 공의로우신 분이요. 공의로우신 분. 더러운 거는 눈 뜨고 못 보시는 분.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입니다.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왕 깔끔입니다. 그럼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그냥은 안 되고,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는 해야 되고, 용서는 해야 되고, 그냥은 안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죽으나? 누가 죽으나죠? 시간은 없고, 설거지는 해야 되고, 그럼 그럼 누가 죽으나요? 자기만 죽으나는 거죠, 뭐. 누가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사람요?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깔끔 뜨는지 아세요?
아니, 깔끔은 하시는
오면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요, 그게 다 이게 있어요. 젊었을 때는 뭐, 밤을 새더라도.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니까.
지금 나이 되면
된다고. 근데 사모님, 나는 좀 게으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게으르긴 게으른데요. 아나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존경하는 남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키겠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 한 자꾸 안 시키려고 그래요. 이래 내가 집에 가면 오늘 또 말도 터지 말 세가지고 더해다가 오만 소리 나한테 소리 나기만 나딱하면 제일 입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입살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김홍려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 한 개 전화해가 진짜. 아니 그 얘기 하려고 그러지.
이러면 이제 또 입사다고 또지 터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감독을 잘해야 돼. 자, 정돈합시다. 죄 지은 사람을 그냥 용서는 못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 깔끔이고요. 그걸 이거는 공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거예요. 그거하고 딱 반대되는 게 이 인간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자신이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새신자들에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제가 공부할 때 이런 설명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언어의 혼란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흩어버리는데 얼마나 유용한 아주 지능적인 수단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언어도 원래는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자꾸 말이 차츰차츰 변해서 달라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는데 제가 몇 개의 언어를 비교해서 아는 한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 영어도 좀 아시잖아요.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대조를 시켜보면요. 이 변해 나간 언어는 커녕 아주 고의적으로 섞이지 않도록 꽈놓은 언어가 영어하고 우리말입니다.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우리가 영어 처음 배울 때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 3단 변화라는 거 있죠. 동사 시제 변하는 거. 동사가 규칙적으로 변하면 얼마나 배우기 쉬워요. 그런데 웬 놈은 규칙도 있고 불규칙이 왜 있노 말이에요. 그런데요, 많이 쓰는 단어는 불규칙이고 많이 쓰지 않는 단어는 규칙입니다. 많이 쓰는 단어일수록 변화가 심해요.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변화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의식도 안 해요. 그런데 배우는 우리는요, 많이 쓰는 단어일수록 불규칙입니다. 요거 뭐예요, 요거? 배우려는 사람이 못 배우도록 벨벨벨 꼬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많이 쓰는 단어는 규칙하고 잘 안 쓰는 단어 불규칙 해놓으면 배우는데 얼마나 쉽겠어요? 못 배우고 안 섞이도록 이렇게 꼬아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말 배울 때 우리말은 쉬운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도 안 어려운데요. 서양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서양 사람들은 원맨 하면 끝날 건데요. 우리는요, 사람을 가리킬 때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나이가 좀 많으면 한 분, 내하고 동년배 같으면요, 한 사람, 친구 뭐 이렇게 됩니다. 성질이 조금 나빠가 기분 나쁘면요, 한 놈이죠? 이게 다 달라요. 책은 한 권이죠? 개는요? 한 마리. 소는요? 한 마리 캐면 되죠? 한 부. 그 아시는 분 따로 있잖아, 봐요. 말은요? 한 필. 다 종류 따라 다 다릅니다. 이게 이제 헷갈리면, 이게 서양 사람들은 우리말 배울 때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교사님이 그 장로 장립식에 가가지고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에, 오늘 장로 세 마리 하고, 뭐하고 뭐하고 헷갈린 건데요. 사람을 가르칠 때는 한 분이란다, 짐승을 가릴 때는 말이라고 한다. 이거 헷갈릴 여지가? 아니, 우리 열심히 외웠는데 헷갈릴 여지가? 있죠. 근데 이 헷갈려버리면, 그래, 장로 장립식 축하하라고 인사한다고 하는 말이 오늘 장로 세 마리 하고 이랬대잖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우스워 죽겠지만 그 사람들이 할 때는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영어는 저 옷에 뭐 이래 붙이는 거요. 한 단어로 다 끝납니다. 푸돈 하나면 다 끝납니다. 우리는요, 귀에 귀걸이는 쉽게 말해서 푸돈 귀걸이, 푸돈 워치, 푸돈 흑대, 이게 다 된다는 얘기예요. 한 단어로 되는데, 우리말은 보세요. 귀걸이는 달다, 목걸이 달다, 시계 차다, 양말 신다, 허리끈 매다, 빈 미국 사람들은 이거 얼마나 헷갈리는지 모릅니다. 시계 입다 이러면 와 웃어버리죠. 빈 차다 이러면요. 와 웃어버리죠? 못 배우도록 쉽게 배울 수 없도록 벨벨벨벨 꼬아놓은 게 언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어가요 그렇게 섞이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켜가지고 내선일체 한 나라로 만들려고 애를 썼잖아요. 왜 안 됐습니까? 제일 어려운 요소가 말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말 자체를 없애버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말이 없어져야 말이죠. 결국 합쳐놔도 갈라지고, 합쳐놔도 갈라지고, 자, 저 티베트 독립한다고 저 야단이죠? 합쳐지지 않는 거예요. 말이 다르면. 그래서, 언어의 혼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말했던 이 인간들이 안 흩어지려고 버틸 때에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했던 하나님의 수단 중에서요? 아주, 유능한, 아주 효력 있는 수단이었다라는 게 참 감동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 그렇게 다 흩어버렸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멸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불러내서 다시 구원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기에서요, 또 하나님 또 한 사람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려 한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해가 불러서 만든 이 민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을 괴롭게 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요? 얼마나 괴롭게 할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괴롭게 했는지를 유심히 한번 보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징계, 이런 심판을 통해가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뭐 이런 걸 많이 알아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거꾸로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가 잘 나타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끼리 가라. 내가 너희하고 함께 가지 않겠다. 네가 인솔해가 네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나 너희하고 같이 못 가겠다. 이유가 뭐죠? 가다가 죽여버릴 것 같아서. 그 무슨 말이죠 그게? 내가 너희하고 같이 가다가는 너희가 자꾸 화를 돋우니 내가 내 분에 못 이겨서 그런 일도 없긴 하겠지만 하나님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분에 못 이겨서 너희를 전부 한꺼번에 다 멸해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내 너희하고 같이 못 가겠다. 너희끼리 가라. 누굴 생각하는 이야기입니까? 백성을 생각하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했으면 이런 말씀을 다 하시냐는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고 같이 가셔야 합니다 해가지고 그래 같이 가잖아요. 혹시 누가 삐져가지고 나 간대익 하고 나갈 때요 잘 가라 이러면요 영영 안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간대익 하고 나갈 때 쫓아가 빨리 붙잡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내 너하고 같이 못 가겠다, 너끼리 가라. 그런데도 붙들고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모시고 같이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 거냐, 그 얘기죠.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수도 없이 일렀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화를요, 얼마나 돋구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표현을 이래서 들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비명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했는지 그 비명 소리를 읽어내야 합니다. 이사야에서 가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무슨 포도나무 심었지 하나님께서?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다음 뭐예요? 들포도를 맺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들포도가 열렸네요. 별로 마음 안 아프죠? 이런 비명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이 두 가지를 언급을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 애굽이라는 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정착시키는 이 과정을 갓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설명을 해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 어릴 때에 업고 나와서 이렇게 키웠는데 이것들이 커가지고요. 거꾸로 아버지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거.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아픈 마음과 또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잘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비유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탕자 비유라는 거 있죠. 제가 이 교회 와서 초기에 이 비유는 탕자 비유라고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탕자 비유 같으면 주인공이 탕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 아닙니다. 그건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 그게 그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줄 재산 미리 주세요. 그래서 하면 떼주는 아버지 있나요? 더군다나 이 재산 지금 떼주면 얘가 들고 나가지고 몽땅 말아 먹을 거라는 걸 예상하면서 그 재산 떼주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재산 주면요, 이거 다 말아 먹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재산을 떼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왜 먼 나라로 가나요? 다시는 아버지가 날 간섭하지 못할 만큼 연락 안 되는 먼 곳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 떨어 먹었습니다.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요, 아들로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종으로라도 써주면 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좋은 증거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 발견하기가 쉬워요. 아버지가 아들 발견하기가 쉬워요. 아버지가 아들 발견하기가 쉽다고요? 지금 혹시 거꾸로 말한 건 아니고요?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눈만 뜨면 밤도 안 맥히고 늘 바깥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데. 할 말이 없어지는데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셔요. 몇 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언제 나타날 것인지를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과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저기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느 게 쉽죠?
아들이 아버지가 어디 있을 것인지
당연히 쉽죠.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어느 방향에서 올지를 모르죠. 아들은 멀리서 언제 오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있다면 어디 있는데요? 집에 있는 거기에.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 건 쉬워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찾는다는 게 언제 어느 쪽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는요, 예측은 했겠죠. 거지가 돼서 그러고요. 다른 말로 해서 변화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버지가 정상적이라면 아버지가 아들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반면에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내는 것은 쉬워요. 그 위치에 그 모습으로 거기 계실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황기삼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얘기를 미리 다 짚어버려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뛰어갔다는 것은요, 이 아들을 잊지 않고요,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요, 거지꼴로 올 거라는 것도 예상하고 있었고요, 시도 때도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집 나가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 아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곧 범죄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이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인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 뭐 더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요점 간단하게 하고요. 또 하나, 이런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남편으로 묘사합니다. 어떤 남편요? 정상적인 가정생활하는 남편 아닙니다. 어떤 남편요? 집 나간 아내를 찾아 다니는 남편. 여러분, 저 남편 자식 버리고요, 간부 따라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 이리저리 돌다가 그 남편하고도 못 살고요,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신매매단에 걸려가지고 거지 행세를 하고 팔려나가 있는 아내를 남편이 찾아 댕겨야 됩니까? 남편이 만약 그래 찾아 댕기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오들없는 놈? 맞죠? 또요? 오들없는 놈 소리 나고요? 예? 높이 살 수도 있다고요? 권사님. 그런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착해, 맞아. 아니, 다른, 좋게 말하면 참 착한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내가 해석해 줄게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입니다. 맞지? 차마 그 얘기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찾아다닐 남편 없어요.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그 문둥병자 있죠. 남편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문둥병이 있는 환자촌, 그러니까 나환자촌으로 들어갈 때요. 그 성한 부인이 따라간 예는 많이 있습니다. 부인이 나환자촌에 들어갔는데 성한 남편이 따라간 예가 옛날에 몇 건이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는 한 건도 없었답니다. 남자 너무 믿지 마세요. 근데 너무 너무 저 예쁘게 보지 마세요. 그런데 그 부인 찾으러도 그냥 간 게 아니고, 나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그냥 찾으러 간 게 아니고 몸값을 가져가잖아요. 자, 몸값 얼마 가져가요? 네, 집사님, 권사님들, 네, 저, 딱 한번 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공부 좀 하셔요. 어떻게 이걸 모르나, 이걸 몰라. 아니, 그냥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으면 안 잊어요, 이거. 성경에 종 한 사람, 일반적인 몸값이 얼마예요?
30냥.
그렇죠, 이제, 은 30개, 혹은 33개를. 그런데 호세아가 자기 부인을 찾기 위해서 들고 나간 몸값은요? 은 15개. 그 다음 보리 한 호멜 반.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은 30개를 자루에 넣어가지고 딸랑딸랑 다니면요 소문이 그렇게 안 나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표 한 장 꼽고 댕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리 한 호멜 반은요 낙이 한 마리에 가득 실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최고로 실을 수 있는 분량. 그 값이 대강 은 15세겔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몸값이 은 30입니다. 은 30이면 그걸 자루에 딸랑딸랑 넣어가 댕기면 소문 안 내게 다닐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낙이 한 마리에 볼이 잔뜩 실어가, 그 다음에 은 15개 따로 쥐고, 그래 찾으러 다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야, 이거 뭐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라는 얘기죠? 집 나간 마누라 몸값이다. 광고하고 다니란 뜻입니다. 광고 효과를 최대한으로 내라고 그렇게 많은 걸 실어가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 쪽팔리게. 가뜩이나 사람들이 들으면요, 어지럽다 소리 할 파인데. 그럼 어지럽다는 소리도요? 그냥 몰래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래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한국 남자들 많이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여자가 어때? 그거 하나 뿌이가?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거든 답변을 해주라는 거죠. 호세아가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래 시켰다. 이건 별로 안 좋은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 말이죠.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집 나가가지고 절에 팔려가지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형편에 처진 우리 마누라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아 너희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몸값 들고 이 부인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것은 너희를 찾아 헤매 다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걸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고 이럴 때 이 결혼식장에서 있는 이 아름다운 신랑 신부의 모습이 아니에요. 집 나가가지고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부인을 찾아 헤매는 남편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찾아왔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 웬만하면 막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점을 이런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질문도 나오고 될 겁니다. 그런 질문을 예상해서 나름대로 답변들을 좀 만들고 나는 게 좋아요.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 하나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사랑에 따라서요. 그래, 이제 미지근 떳떳하게 답변해 보면 별 이제 도움이 잘 안 되고요. 잘 한번 생각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사랑을 하게 되면 행복할까요? 고통이 많아질까요? 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 놈은 눈물의 씨앗인데 왜 사랑하나요?
인간의 에러스 사랑은 유지될 수 없고 우리들의 행복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래 이야기해버리면 가정이 다 깨집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중에는 상당 부분이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근데 뭐 함부로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지나요? 고통이 많아지나요? 고통이 더 많대요.
아니, 지금.
아니, 이분들은 많다는데 뭐 자꾸 아니라고 그래.
사랑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사랑하지 않고.
아, 박 권사님이 행복한 고통이래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행복이 넘쳐납니다. 반면에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고통이 동시에 자라납니다. 행복과 고통이 동시에 와요. 다만 이게 이전에 사랑하기 전에 다른 데서 느끼던 아픔은 이게 사람을 죽이는 아픔인데요. 이런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 아픔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새로운 사랑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아픔이 생겨요. 무슨 아픔요? 무슨 아픔요? 이전에 악한 것들을 잘라내는 아픔. 내가 이거는 하고 싶은데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걸 잘라내는 아픔은 새로 생겨요. 근데 이 아픔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런 반면에 이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동시에 또 엄청난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러죠? 사랑도 없고 아픔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아 기르다 보면요. 치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는 아픔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요. 자, 그렇게 지금 이만큼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저 처녀들 시집 가려고 그러면 가라 하겠어요? 말라고 하겠어요? 제일 행복한 모양이다. 다른 분들은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자식을 기르면서 참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견딜 수 없다 해도 여전히 그 자식 소중하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아픔을 겪으셨는지를 한번 좀 느껴도 보고 설명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면 될 듯합니다. 기도합시다.